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변명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아라. 선생님, 저는 억울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말 변명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변명. 네. 그 수행의 문을 삼고 있는 거네.
아우, 저 이러다가 수행자 되면 어떡해요?
아,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아마 안 될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마음에 딱 담아두고 변명하지 않고 꺼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은 외로워질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가려진 모습에 내가 너무 어두워질 것 같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 기회를 봐서 네. 싹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자, 여러분들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잘 해두었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댓글이나 읽고 싶은 고전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순서 음악부터 부드럽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Beautiful South입니다. Dreamer Little Dream.
우리의 고전소설 박시전,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박씨 부인이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미인으로 변신한 것까지 읽어봤죠?
아유, 통쾌했어요.
아, 좋았죠, 아주.
예. 네네. 아유, 그 남편을 그냥. 그런데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참 불쌍하지만 착한 여자가 왕자님을 만나서 공주가 되고 뭐 신데렐라가 되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죠. 사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나 좋던데.
좋으세요?
응. 착한 여자가 예뻐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아 좋지.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꿈만 왜? 꾸게 되지.
아, 그래? 예. 그럼 뭐 슈렉 속에 피오나 공주 생각하든지. 피오나 공주 예쁘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뭔가 푹신해.
푹신해. 울퉁불퉁하죠. 네. 근데 서양에서도 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서양도 우리하고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다든가 지금과 같이 남성과 동일한 어떤 사회나 정치적 권한을 갖게 되는 것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류는 불공평했다.
예.
아, 그 시백처럼 이렇게 엎드려야 돼. 콱 하고.
아우, 나는 그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야,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되나 그게? 박씨 부인으로 태어났을 거야 아마.
처음에 못생기게 아니면 나중에 예쁘게.
나중에 예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읽기 박씨 부인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2탄입니다. 오늘 박씨 부인이 보여줄 활약상이 아주 커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온 장수가 있어요. 이 장수는 누구일까요? 1번 설인기, 2번 용골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저희가 색조 화장품 2종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씨 부인전 2탄을 이어가 봐야 되는데 당시 청나라에서는 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임경엽 장군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양에 사는 이십에게 집에 있다는 신통력을 지닌 인물인데 그 신통력을 가진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청나라에서는 미인계를 쓰기로 합니다. 하지만은 이 청나라의 작전을 다 알고 저 박씨 부인은 벌써 자객을 물리칠 계획까지 쫙 다 해놨어요. 자, 이 자객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 북나라에서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흘 뒤 시백이 홀로 사랑에 앉아 있는데 문득 한 여인이 들어와 뜰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였다. 참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허, 너는 대체 누구냐?
소녀는 시골 기생이야요. 서울 구경을 왔다가 돈은 떨어지고 배는 굶주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감히 이 댁에 들어오게 되었나이다.
오, 시골 산다 하였는데 정확히 어느 고을에 살며 성명은 어떻게 되는가?
소녀는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어와요. 일찍 부모를 잃고 구걸하여서 먹고 살다가 관청에 기생이 되었지요. 그래서 성은 뭐로 없고요. 이름은 풍매라 하나이다.
시백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서 여인을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시백이 여러 말을 붙여보았는데 여인은 물 흐르는 것처럼 막힘없이 답하였다. 시백은 박씨가 당부하던 말이 생각나서 아쉽지만 여인을 내보내려고 했다.
제가 어찌 안치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여기 사랑에서 대감님을 모시고자 하나이다.
저 오늘 밤은 내 몸이 좋지 않으니 너는 안채로 들어가 편히 쉬라. 여인이 머뭇거리자 시백은 큰 소리로 개화를 불러일렀다.
이 여인을 피화당에서 편히 쉬게 해라.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개화를 따라 피화당으로 갔다. 여인은 박씨 부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시백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성명을 댔다. 박씨가 넘겨짚듯 말했다.
그대 고운 얼굴을 보니 미천한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여행의 괴로움을 겪으며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부질없는 일인 듯하네.
또한 개화를 불러 말했다.
손님이 왔으니 술과 안주를 가져오너라.
개화는 옥쟁반에 갖가지 별스러운 음식을 갖추어 들여놓았고 독한 술과 순한 술을 구별하여 가져다 놓았다.
자, 이 여행 중에 목이 많이 말랐을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드시게.
이렇게 하여 박씨와 여인이 술 여러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박씨가 마신 술은 순한 술이요 여인이 마신 술은 독한 술이었다. 두 사람은 한 말 술을 다 마시고 그 많은 안주를 다 먹어치웠는데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술자리를 끝내고 박씨는 여인과 문장을 나누었는데 박씨의 말과 문장이 여인보다 훨씬 뛰어났다. 여인은 마음속으로 헤아렸다.
이게 시백은 재주가 있어 보이지만 신인이라 할 만한 인물은 못 되고 그런데 저 부인이 좀 전에 술과 안주를 먹는 것을 보고 또 지금 문장을 의논해보니 아 이건 내가 도저히 따를 길이 없네. 분명히 신인은 이 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밤에 반드시 부인의 목숨을 아스리라.
그러나 여인이 마신 술은 독하디 독한 술이었다. 여인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말하였다.
소녀가 몹시 피곤해 왔나 봅니다. 아, 게다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기가 힘드니 그만 누웠으면 합니다.
박씨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술에 취하여 눕는 것은 흔한 일이니 편히 주무시게.
박씨가 베개를 내어주자 여인은 쓰러지듯 누웠다. 박씨도 또한 옆에 누워 자는 채 하고 여인의 동정을 살폈다. 시간이 흘러 여인이 깊이 잠들었는가 싶었는데 문득 여인의 두 눈이 번쩍 뜨이더니 불덩어리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불덩어리는 방 안을 빙빙 돌다가 박씨의 얼굴 향해 쏟아져 내렸다. 불덩어리를 노려보고 있던 박씨가 급히 입바람을 부니 불덩어리는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다음에는 여인의 짐꾸러미에서 비수 한 자루가 튀어나오더니 제비처럼 날아다니며 박씨 부인을 찌를 틈을 찾느라 칼춤을 추어댔다. 박씨가 준비하여 둔 매운 재를 뿌리니 칼은 더 이상 재주를 부리지 못하고 뚝 떨어졌다. 박씨는 비수를 집어들고 여인의 배 위에 타고 앉아 크게 소리쳤다.
기홍대야! 잠에서 깨어 나를 보라!
소스라치며 깨어난 기홍대는 벌벌 떨었다.
부인이 어찌 소녀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박씨 부인은 비수의 끝을 기행대의 목에 겨누고 호통쳤다.
그동안 우리 조선은 너희 나라에 많은 도움을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 왕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나라를 범하려 하는구나. 또한 너 같은 요망한 계집을 보내 나를 시험하려더니 내가 이 칼로 너를 먼저 베어 분함을 풀리라.
기흥대는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부인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온데 제가 어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소녀는 그저 왕이 시켜서 온 것뿐이니 불쌍히 여기어 살려주시옵소서.
박씨 부인은 기흥대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호되게 꾸짖어 제 나라로 돌려보냈다. 시백과 집안 사람들이 이 광경을 엿보고 박씨의 신통력에 또 한 번 크게 감탄하였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술 대작을 하네요, 선생님.
그죠?
순한 술 마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마시면 취하죠. 아무리 순한 술이라고 해도.
술 아닐지도 모르죠.
배포나이 배짱이 웬만한 남자들 저리 가란대요. 박씨 부인이.
그럼요.
기홍대를 물리치는.
우리의 주인공.
이 기홍대 모습을 이렇게 딱 떠올리시니까 어때요, 선생님?
기홍대도 굉장히 이 절세 미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술 먹고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콕 하고 쓰러졌겠지.
네.
그걸 이제 쫙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 통쾌할까. 얘가 드디어 내 손아귀에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박씨 부인 아주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어쨌든 아내를 잘 둔 덕에 남편은 또 더 잘 나갑니다. 박씨 부인이 청나라 자객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들은 임금이 그냥 있지 않아요. 상을 내려줍니다.
그렇죠. 예, 명월 부인이 되죠. 명월 부인. 그래서 명월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두운 그 당시에 이 정말 그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부의 침략에 충분한 이 사회적 역량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할 때 이 어둡고 이 위태위태한 조선을 밝혀주는 여성임을 드러내주죠.
야, 이렇게 해서 여자 자객을 보내서 미인계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그것은 일단 숲으로 돌아갔어요. 청나라의 계획이. 그러나 이 청나라가 절대 포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곧바로 2차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번 작전은 북쪽을 지키고 있는 임경업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 한양을 기습 공격하는 겁니다. 이 청나라가 이 작전에 용골대와 용율대 형제를 선봉에 내세워서 10만 대군을 투입시키게 되는데 이 시각에 하늘의 움직임을 벌써 우리 박씨 부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백에게 팍 가서 아유, 빨리 가서 임경업 장군을 한양으로 불러들이라고 막 말을 하죠. 예. 그래서 박신 부인 말을 듣고 임경업 장군을 한양으로 불러들이려고 이제 막 시백이 또 조정으로 갑니다.
과연 불러올 수 있을까?
조정의 대신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죠.
시백이 곧바로 대궐로 들어가 임금과 조정 대신들에게 명월 부인의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과 모든 대신들이 크게 놀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한결같이 명월 부인의 말을 따르자 하였다.
북방 오랑캐는 본래 간사한 계책이 많으니 명월 부인의 말대로 임경업을 불러 한양을 지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영의정 김자점이 반대하였다.
지금 대신들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동안 북쪽 오랑캐는 임경업에게 여러 번 배하였소. 때문에 임경업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병사를 일으킬 수 없고 설사 병사를 일으킨다고 해도 북쪽으로밖에 올 수가 없소이다. 만일 임경업을 한양으로 불러들인다면 누가 북쪽 국경을 지킬 것이오? 오랑캐가 임경업이 없는 의주를 점령하고 쳐내려온다면 우리 조선은 풍전등화일 것이외다. 어찌 한낱 여자의 말을 들어 장수를 함부로 불러들이자는 것이오.
대신들은 갑자기 벙어리라도 된 것처럼 대꾸를 못했다. 한 대신이 겨우 입을 열었다.
명월 부인은 신통한 재주가 있으며 그동안 여러 번 그 재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소이다. 그런 명월 부인의 헤아림이니 틀림없지 않겠소.
김자점은 수염을 바들바들 떨며 윽박지르듯이 말하였다.
지금 나라 안은 온 백성이 평화롭고 편안하오이다. 이런 태평성대에 무슨 전란이 있겠소이까? 대신들께서는 어찌 계집애 말에 속아 국가의 큰 일을 아이들 장난같이 하려는 것이오. 오히려 헛된 말을 한 죄를 물어 그 요망한 박씨를 벌 주어야 할 것이외다.
이렇게 하여 임경업을 한양으로 불러들이는 문제는 제대로 의논조차 되진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대신 엉뚱하게도 명월 부인을 벌 주는 일로 옥신각신하게 되었다. 임금이 명월 부인의 편을 들어 신하들을 타일렀다. 명월 부인이 헛된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나라를 생각하여 한 말일 것입니다. 더욱이 명월 부인은 지난번에 나라에 큰 충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더 이상 명월 부인을 두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시백이 집에 돌아와 조정의 일을 들려주자 명월 부인은 탄식하였다.
아, 슬프다. 오랑캐가 머지않아 한양을 침범하려 하건만 간신 하나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급히 임경업을 불러 한양성 근처에 군사를 숨겨둔다면 오랑캐를 무찌르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두 눈 뻔히 뜨고 도적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또한 명월 부인은 시백에게 간곡히 당부하였다.
대감께서는 아무리 큰 불행이 닥치더라도 나라의 충성을 다하소서.
대포 소리를 신호로 징소리, 북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오랑캐들이 동대문을 부수고 한양성으로 쳐들어오는 소리였다. 오랑캐들이 사방에서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베고 찌르니 시체가 높은 산처럼 쌓였고 백성들이 흘린 피가 냇물처럼 흘렀다. 한양성 백성들이 땅을 치며 살려달라고 비는 소리가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임금은 어쩔 줄을 몰랐다. 한양이 벌써 함락되었고 오랑캐들이 이미 궁궐 가까이까지 와 있노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우의정 시백이 아뢰었다. 일이 급하게 되었사오니 우선 남한 산성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남대문으로 빠져나와 남한 산성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한양에는 이미 오랑캐가 가득하여 임금 또한 종로에서 한 무리의 오랑캐들과 맞닥뜨렸다. 우의정 시백이 말을 타고 칼을 높이 들어 오랑캐 장수 하나를 베었다. 나머지 군사들도 죽기로 싸우니 겁먹은 오랑캐들이 슬금슬금 길을 비키었다. 그렇게 겨우 길을 얻어 시백은 임금을 모시고 남한 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병자호란 이야기가 나오고 보니까 이 박씨 부인전이 허구소설이 아니라 역사소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역사소설처럼 보이지만
네.
내용은 이제 뭐 전혀 아니죠. 네, 등장인물은 실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김자점, 또 이시백, 임경업, 용골대, 네. 인조, 이득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네.
박씨 부인, 주인공이 허구라는 거죠.
왜 남자들 주인공은 다 실존 인물이고 여자를 허구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남자들 주인공이 있어봤자 꽝이야. 왜냐하면 졌기 때문에 두 달 만에 그냥 확 항복해버렸거든요. 인조의 이 패배와
네.
이 불명예와 그리고 민족의 자존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 인물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런 탓이죠. 그러니까 남자들 여기 나와봤자, 열거해봤자 뭐, 그, 어떻게
신통치
않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박씨 부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아마 여자가 썼거나 아니면 그런 것 같지도 몰라요. 이거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이에요.
여자일 것 같지도
몰라.
네. 어쨌든 병자호란. 남한산성의 치욕으로 남게 됐죠.
네.
예,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남한산성 안에 있는 임금과 신하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지만 이 밖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만 여기서 이제 얼마나 굴욕적이었냐 하면 그 항복의 예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삼전도에 가서
네.
인조가 나와서 삼배를 합니다. 우선
네.
그 청태종에게 삼배를 하고 아홉 번 고개를 조아리는 이런 의식을 이제 치르게 되고 10개 이상의 아주 치욕적인 강화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고전읽기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여기 벌써 답이 나왔나? 오늘의 퀴즈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온 장수는 누구일까요? 1번 설인기, 2번 용골대. 자, 여기 형제예요. 네. 용율대하고 답이 다 나왔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세 분께 색조 화장품 2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백지영 사랑 안해.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정 백선을 선정한 송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고전 박시전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2탄째입니다. 박씨 부인전의 배경 병자호란이라고 말씀드렸고 역사,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해요.
그렇죠. 인류의 예. 역사와 함께 전쟁은 예. 시작됐죠.
고전에도 전쟁에 관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아,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봄 쪽, 그 봄쯤에 다뤘던 일리아드나
네.
아이네아스나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전쟁 소설이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삼국지 여러분 전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쟁에 대한 게 뭐 총무대입니다.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전부 다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들이죠.
아우, 선생님한테 딱 물어보면 그냥 줄줄줄 나오니까 어떤 때는 집에서 뭘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점점 그냥 이야기 속으로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게 낫지. 요즘에 왜 검색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다 찾아봤거든 뭐.
자, 고대의 고전들이 전쟁을 무대로 한 영웅들의 활약상을 그렸다면은 현대에서는요, 이 전쟁을 다루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전쟁 영웅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 영화는 이런 걸 많이 다루지만 문학 속에서 나오는 거는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는 평범한 한 인간들의 어떤 그 비련과 드라마, 그 속에서의 고뇌, 그 전쟁의 아주 그 불행한 모습,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전쟁을 일으킨 자부터 전쟁의 피해자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각들이 좀 더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박씨 부인전은요, 400여 년 전에 병자호 안에 있었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청나라 장수인 형인 용골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인조를 압박하고 있는 사이에 동생인 용율대는 한양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우 용율대는 한양성 안에 집이란 집은 샅샅이 뒤져 재물을 빼앗고 여인들을 잡아갔다. 한양성은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로 들끓었다. 살기를 바라고 도망치다가 오랑캐에게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한편 명월 부인은 일가 친척을 다 모아 피화당으로 피난하여 있었는데 도망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 명월 부인이 이를 말리며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오랑캐 놈들이 온 한양성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네. 우리가 도망친다 한들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곳에 있으면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니 나를 믿고 아무 걱정 말게.
마침내 용율대와 오랑캐들이 우이정 시백의 집에도 이르렀다. 그런데 집 안팎이 조용하고 쓸쓸한 것이 꼭 빈집 같았다. 차차 집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후원에 이르렀다. 용율대가 후원을 살펴보니 온갖 기이한 나무가 무성하였다. 그리고 저 깊숙한 곳에 피화당이라고 쓰여진 작은 초당이 보이고 그 초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이 보였다. 용율대는 의기양양하게 피화당을 침범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검은 구름이 자욱하게 깔렸다. 우레소리와 벼락치는 소리가 땅을 뒤흔들고 전후 좌우에 벌려 서 있던 나무들이 한순간에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로 변하였다. 또한 나뭇가지와 잎사귀가 깃발과 창과 칼로 변해 눈부시게 번쩍거렸다. 나팔소리, 북소리, 갑옷 입은 병사들의 함성소리로 천지가 진동했다. 용율대가 크게 놀라 급히 달아나려 하였으나 높고도 험한 바위들이 앞뒤를 막았다. 용율대는 혼이 달아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홀연히 한 여인이 칼을 들고 나타나 호통쳤다.
이 오랑캐 도적놈이 험한 곳에 들어와 죽기를 재촉하는구나.
용율대는 두 손을 맞잡고 절하며 빌었다.
감히 부인께서 누구신지 몰라 이곳에 들어왔나이다. 모르고 들어온 것이니 살려주십시오.
여인이 당당하게 웃었다.
나는 명월 부인을 모시고 있는 몸종 개화다. 우리 명월 부인께서 조화를 부려놓고 너를 기다린 지가 오래다. 너는 더없이 악독한 오랑캐 도적놈이니 어찌 살기를 바라는가. 어서 목을 내려 내 칼을 받아라.
용율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고는 개화를 베어보겠다고 발악하듯이 칼을 휘둘러댔다. 그러나 곧 팔의 힘이 쑥 빠져나가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용율대는 기가 막혀 탄식했다.
대장부로 태어나 큰 공적을 세우고자 멀리 떨어진 이 나라에 왔건만 조그마한 계집의 손에 죽게 될줄 어찌 알았겠는가?
개화는 크게 웃었다.
불쌍하고 가련하다. 대장부라 큰 소리 치면서 나같이 약한 여자 하나를 못 당하느냐. 너희 나라 왕이라는 놈은 참 우습구나. 너같이 젖비린내 나는 자를 장수라고 보내다니. 내 이제 너를 뵐 것이니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라.
이윽고 개화가 칼을 휘두르자 용율대의 머리가 땅에 뚝 떨어졌다. 개화는 명월 부인이 일러준 대로 용율대의 머리를 문 밖에 높이 매달았다. 그러자 피화당을 덮고 있던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바람도 멎고 하늘과 땅도 예전처럼 명랑해졌다.
여기서 피화당, 피화당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박씨 부인이 머물던 곳인데 이 피화당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를 피한다.
아,
피화당.
쉽군요.
아주 쉽죠.
네. 네. 아, 이런 것까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박씨 부인이 역시 선경지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네. 그걸 만들어놨으니까.
명색이 청나라 대장인데 박씨 부인도 아니고 그 몸종 개화의 한 칼에 그냥 나가 떨어지네요. 용율대 체면이 그냥 말이 아니었겠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에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온 장수는 누구일까요? 1번 설인기, 2번 용골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색조 화장품 2종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진 게 있는데 이 박씨 부인이 성은 박이고 이름은 뭐예요?
나도 몰라. 근데 이게 사람 문제가 네. 대부분 없죠. 그래서 무덤가에 가도 네. 아무개의 부인 이렇게 한씨 이렇게 돼 있어서 이름이 없죠. 박씨 부인도 이제 이름이 없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그냥 성만 가져도 그렇죠. 되는 거고
가문만 있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느 핏줄인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니까 여성의 사회는 틀림없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씨 부인이 전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영으로.
네. 자, 이제 박씨 부인과 또 개화가 힘을 합쳤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영의정 김자점을 불러 조선 군사까지 동원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이미 지쳤으니 네가 조선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명월 부인과 개화를 산채로 잡아오라.
김자점이 도리 없이 용골대의 명령을 따르니 조선의 병사가 조선의 여인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김자점이 조선의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자 또다시 무시무시한 변화가 일어나서 바다처럼 깊은 함정이 생겼다. 조선 병사들은 함정 때문에 피화당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다행히 조선 사람끼리 싸우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용골대는 함정을 살피더니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너희가 아무리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한들 어찌 불구덩이 속을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내 모두 불태워주리라.
그러고 나서 용골대는 피화당 둘레에 화약가루를 잔뜩 붓게 하였다. 사방이 함정이니 피화당에 갇힌 여인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용골대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동시에 불을 놓게 했다. 불이 화약가루에 닿자 엄청난 폭발 소리가 나며 한양성 안이 다 환해지도록 큰 불이 붙었다. 불길이 모조리 태워버릴 기세로 다가오자 피화당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었다. 그러나 명월 부인은 태연한 낯빛이었다. 명월 부인은 옥으로 만든 염주를 하늘 높이 던지고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던 부채를 다가오는 불길 속에 던졌다. 그러자 바람의 방향이 한순간에 거꾸로 되었다. 피화당으로 다가오던 불길이 도리어 불을 지른 오랑캐 병사들을 향해 맹렬히 번져갔다. 오랑캐들은 장수구 졸병이고 간에 모두들 정신을 잃고 허둥지둥하다가 불에 타 죽거나 저희끼리 밟혀 죽었다. 겨우 살아남은 군사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십리 밖으로 달아났다. 용골대는 피화당으로부터 멀찌감치 물러나서 단식했다.
공연히 명월 부인을 시험하다가 많은 장수와 병사들을 죽게 했구나. 신통수를 마음대로 부리는 명월 부인을 무슨 수로 상대한단 말인가. 분하지만 또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야겠다.
용골대는 부하 장수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게 했다. 오랑캐들이 그동안 훔치고 빼앗은 재물을 쌓아놓았는데 어찌나 많은지 산을 옮겨놓은 것 같았다. 또한 그간 잡아들인 한양의 여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으니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재물을 빼앗기고 여인들과 생이별을 한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한양성을 뒤덮었다. 이때 명월 부인이 개화를 시켜 오랑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다.
이 예의를 모르는 오랑캐 놈들아, 만일에 너희 놈들이 왕 대비님까지 데려가려 한다면은 내 놈들은 단 한 놈도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어서 왕 대비님을 피화당으로 모셔오너라.
용골대가 대답하였다.
조선 임금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왕대비를 내어준 것이다. 그러니 왕대비를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자 명월 부인은 개화에게 신통력을 불어넣어주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였다. 개화는 오랑캐들을 노려보며 외쳤다.
내 놈들이 명월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개화가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더니 우박이 퍼붓듯이 내렸다. 곧이어 폭우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쳤다. 거기에 차디찬 바람이 불어닥치니 하늘과 땅이 다 얼어버렸다. 오랑캐들은 발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제야 오랑캐들은 잔뜩 겁을 먹고 모조리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랑캐들은 다투어 칼과 창을 버리고는 무릎을 꿇고 구슬픈 목소리로 빌었다.
부인의 말씀대로 왕 대비님은 아니 모셔갈 터이니 제발 살려주옵소서.
명월 부인이 꾸짖었다.
너희 목을 모두 베어야 마땅하나 이번만은 하늘의 뜻에 따라 살려보내는 것이다. 다시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누구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뿐이랴. 나의 신령스러운 병사들이 너희 나라를 짓밟을 것이다. 내 말을 깊이 새겨두고 우리 세자와 대군을 부디 평안히 모셔가라.
오랑캐들은 끝없이 절하며 감사하였다.
아, 박씨 부인이 그냥 다 물리쳤네요. 아주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죠. 예. 이 기분을 바로 그 조선의 이 소설을 보는 분들이 다 느낀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걸 노린 거였군요.
그래서 이 소설이 예. 그 공이 커요.
자, 이 박씨 부인이 명월 부인이라고 또 임금이 상을 내렸는데 이제는 오랑캐를 무찌른 공으로 해서 충렬 부인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충렬 부인과 시백은 11명의 아들, 딸을 낳고 복을 누리며 살다가 둘이 똑같이 99살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보기 좋죠, 선생님?
축하합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가요? 박씨 부인 이야기 다시 읽어보니까 역시나 우리 구본용 선생님과 함께해서 읽어보니 느낌이 다른 건 맞습니다. 내 느낌이 맞았어요. 박세계.
99살에 같이 죽었다.
네. 아. 자,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위안을 안겨준 우리 고전소설 박씨 부인전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 참으로 많다. 첫 걸음을 떼기 전에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뛰기 전엔 이길 수 없다. 너무 뒤돌아보는 사람은 크게 이루지 못한다.
피겨스케이팅으로 세계에 우뚝 선 김연아 선수는 이런 말로 자신에게 주문을 건다고 했습니다. 아직 도전할 것이 너무도 많은 젊은 나이지만 고요하고 차가운 빙판 위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의 고독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입니다. 수만 번의 도전을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김연아 선수에게서 그 점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창비에서 재미있다 우리 고전 박씨 부인전을 드립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용골대죠?
예. 용골대. 병자호란 당시에 군사를 이끌고 조선 땅을 쳐들어온 청나라 장수 용골대였습니다. 퀴즈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연락처와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의 첫 번째 공개 특강이 오늘 저녁 7시에 열립니다.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청년문화공간주에서 열리죠. 그리스 신화 전문가로 불리는 건국대 김길수 교수와 함께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 가져볼 텐데요.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갑자기 가고 싶어졌다 이러시는 분들, 오며 가며 들려서 잠시 듣고 가시는 것도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고전을 읽는 재미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아, 선생님.
네.
박씨 부인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통쾌했는데.
네. 자, 여러분들 통쾌하셨겠죠? 예.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